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어요. 38편을 보시겠는데 이 본 시편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회개의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요. 육체의 병에 관련한 그러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몸에 병들고 쇠약해졌지 않겠어요? 다윗이 병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실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도 병들었던 적이 있었겠죠. 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다윗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분노로 자기를 징계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것은 죄책감이죠. 3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마 이 내용을 보아서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었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윗의 깨달음은 그것이 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갈 수 없고요. 특히 죄의 짐을 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구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아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질병이 오고 그 위에 정신적인 괴로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아마 말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이 여러 면에서 그 어려움에 걸려가지고 특별히 아마 다윗은 여러 면에서 좀 약한 면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은 질병이란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러한 경우이기도 하니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 우리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은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주 위로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9절, 39편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이 39편은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 시편은 장례식에 많이 사용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합당하게 그러한 시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본 시편이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지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펄온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입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 39편은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느낌을 감추어 왔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냉혹한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가슴을 열어 보일 수가 없었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말하였다면 악한 자들이 그 말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근거로 삼을까 봐 두려워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끌어오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이 시편 39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잘라지면, 막히면 이러한 고뇌를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시편 39편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본 시편은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 말하는 자세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제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마 이러한 고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고뇌가 또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낙망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39편을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5절을 봐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본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이 생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들다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겠지요. 6절을 봐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도 중에 소설가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윌리엄 태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을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 보면 어떤 그 상징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진정함이 없는 거예요. 믿을 대상도 없고요. 안식이 없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요.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 이것이 인생 삶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7절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9절이에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자기 생각을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을 진솔하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진솔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덧칠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덧입혀가지고 말을 하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39편 10절입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덤은 아닙니다.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영혼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순례자와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러한 이 다윗의 요 말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건강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인가 뭐 분분합니다만은 아마 다윗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아파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함으로 나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윗의 속내가 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인적인 증거들을 참 많이 듣지만 우리 생활의 간증에 대해서는 참 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삶 속에 간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편의 메시아시 곧 40편과 41편, 이것은 시편의 창세기 부분의 끝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신약에 그렇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40편 아주 중요하게 또 보아야 되겠어요. 자,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마도 이것은 39편에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시편들이 서로 연속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본 시편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다윗의 표현을 체험을 표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떠한 점에서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인용되고 있거든요. 그 본 시편에서 찬양을 받고 부활, 승리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 아니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혀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승리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고 말할 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끔찍한 구덩이 곧 파멸의 구덩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새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새 노래에 관하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힘과 능력으로 불어넣어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입니다. 감사이고요. 저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제 개인적 목회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심방할 때 종종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성도들이 크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5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생각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체가 우리 가운데, 저는 말하지만 이 생명체가 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전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증거되고 전파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인가요?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그리고 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게 함께 하잖아요. 뿐만인가요? 전 세계 이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들은 정말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FM의 새로운 이름이 미션 FM 아니겠어요? 참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40편 6절로 9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낸 앞에 나오는 시편에 이어지는 놀라운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이 비평하는 이 비평자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크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요 6절에서 요 9절은 그 배경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한 절을 소개하면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시편 기자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관습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관습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시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동물 제사를 기뻐 아니하십니다. 그 제사들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사야가 본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흔히 비하의 그 다음에 승귀 뭐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쓰거든요. 예수님이 비하의 그 신분을 취하셨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승귀의 직분을 취하신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하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비하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41편으로 가보겠는데 이러한 메시아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신복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했을 때 기록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고요. 아히도벨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론 유다의 그림자이고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의 축복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1절로 보세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본 시편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9절을 보실까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인데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를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인데요.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창세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고요. 오직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의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사랑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41편 13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시편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페오 오메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